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의 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영적 감각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감각이 둔해져 있다면 주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를 주시고 주의 귀한 빛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놀라운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누웠던 것에 도로 눕는 것처럼 처음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는 듯 하다가 이내 본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어릴 때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일을 그렇게 즐거워했던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배하고 봉사하는 등 종교적 의무는 잘 수행하면서도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인해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한동안 빠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지식적이고 역사적인 믿음만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거듭나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또 나은 사람 교회 나가주면 그냥 편안하니까 등등 여타한 이유로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교회의 책임도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한국교회는 이 구원과 거듭남과 관계에서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한 극단은 끊임없이 구원과 회심을 체크하도록 만드는 부류입니다. 구원파 이단이나 위트니스 리가 지도하는 이 지방교회가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늘 구원, 회심, 중생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늘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다른 한 극단은 중생과 회심에 대한 강조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 특별히 교회 공적 예배에 나오고 헌금 생활을 하면 신자로 간주하는 이런 부류죠. 대부분의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이런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가? 공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헌금 생활하고 그 다음에 한두 가지 교회 이러저러한 일에 섬기기로 나서기 시작하면 대부분 성도들은 그 사람을 신자로 간주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풍토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것은 마치 인형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형은 정말 예쁘게 치장할 수 있죠. 그렇죠? 머리도 빗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식물을 가지고 인형을 잘 치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인형은 인형입니다. 인형의 특징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늬만의 신자는 종교적 행사와 일에는 매우 능하지만 인격적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욕심이 없어지는 등등 보편적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 그런 정도야 보여줄 수 있겠지만 중생한 신자가 드러내는 속성과 성품은 결코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종교적 열심의 부족이거나 의지의 박약함 때문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열심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할 만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고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마음에 할례받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다 이런 상태 가운데 거의 이런 상태 가운데 처해 있었고 이런 상태를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서 표적 신앙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사내린 공의 회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매우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니고데모에게 금식이나 혹은 헌금을 더 많이 요구하셨다면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로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요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의 2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에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금식기도 하라고 했더라고 하면 아마 크게 어려움 없이 그 일을 해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하 대물었던 것은 사실은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와 목적은 단순히 니고데모의 무지만을 깨우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너무 강하지 않는가? 너무 노골적이지 않는가? 좀 그래도 우리 행편과 처지를 좀 헤아려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니고데모의 반응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사실은 자신이 거듭남에 대한 무지의 소치를 드러내었다기보다 오히려 영적인 정체성이 까발려진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선생은 예수님의 경우를 보셔서 아는 바대로 상징과 비유에 능합니다. 어떤 내용을 말할 때 주님께서 상징과 비유를 많이 사용하였죠. 그런데 상징과 비유는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선지서에도 보시면 상징과 비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잠언 같은 데도 욥기 같은 데도 상징과 비유는 많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로 전달하는 이 랍비들의 교수 방식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육적 출생의 방식으로 영적 출생을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이나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거듭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응답을 했는데 이 응답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의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종교적인 습성이 너무 제 안에 너무 깊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미분적분을 푸는데 제가 더하기 빼기를 못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시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의 거듭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어떤 자신의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기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놔야 되겠습니까? 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 종교적이고 또한 외식적인 거칠애로 무장한 이 니고데모의 왕관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핑계되지 않도록 뭐라고 또 말씀했는가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지만 주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재차 강조하신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할 때 물과 성령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물은 무엇을 가리키죠? 성령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물과 성령을 따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은 상징과 실체로 보시면 돼요. 물은 상징이고 성령은 실체로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러면 해서 물은 기독교에서 베푸는 외적인 세례를 가리킨다기보다 정화, 다시 말해서 죄 오염으로부터 깨끗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는가? 세례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죠. 이런 어법대로 주님께서 물과 성령을 함께 섞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씀했습니다.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인 39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생수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물과 성령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과 실체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자연적인 출생이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위로부터 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태어날 의사가 있어서 태어났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를 여러분들이 정하였어요? 내가 언제 태어나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태어났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뿐이지 우리의 출생에 관한 한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죽은 나사로가 자신이 살아난 일에 무언가 기여한 일이 있나요?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출생하기 위해서 자신이 흙을 끌어 모았습니까? 그러지 않죠. 존재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중생에 관한 한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출생도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 일은 자의적인 노력, 종교적인 어떤 의, 자신의 어떤 애씀 이런 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8절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녀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요즘에 인공눈은 내리게 하지요. 그렇지요?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눈이 오지 않으면요. 인공눈을 내리게 합니다. 인공강우를 내리게 해요. 자, 근데 인공바람을 불게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까? 개발되었잖아요. 선풍기. 그죠? 근데 태풍과 같은 이런 바람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바람이 이처럼 임의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부는 것처럼 성녀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에 관한 한 우리는 100% 수동적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중생에 관한 한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죠? 만약에 자기 노력과 자기 결정에 따라서 중생의 의회가 결정된다면 아마 우리는 중생과 관계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과 관계에서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는가?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뭘 말씀했어요? 중생의 필요성을 말씀했습니다. 쟤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무슨 말 해도 니고데모는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지 않으셨어요.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중생의 필요성을 말해야 돼요. 네가 아무리 지금 공부를 잘하고 네가 아무리 수석을 하고 네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도 네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 이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아이와 함께 기도하지도 않고 함께 말씀을 읽는 일도 없고 또 교리 공부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점검하는 일도 없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교육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 아이가 어느 날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뭐 같은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자라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러는데 그것은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물만 먹으면 죽습니다. 결국에는. 한 40일 지나면 죽어요. 먹어야 살지요. 은혜의 말씀인 말씀을 가르쳐야 삽니다. 말씀이 자기 인격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여부를 파악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당시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읍, 성읍이었던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기만 하면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불과 방망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날카로운 말씀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처럼 불과 방망이와도 같고 좌우의 날섬 검과도 같은 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떤 경우는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마치 제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해도 전혀 마음에 어떤 거리낌도 어떤 죄책감도 어떤 자기를 돌아오는 일도 일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 때문이죠.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아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라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A가 B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A가 B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나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말했을 경우 B는 A의 말을 도무지 못 알아먹습니다. 자, 근데 A가 B한테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B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귀를 듣지 못한 청각장애자인 경우는 아무리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을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복음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들을 만한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감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그냥 자녀가 한순간에 거듭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감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자주 분명하게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들을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말씀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왜 상당 시간 우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10시부터 오셔서 40분 동안 하이델베르 연답 들으셨죠. 그리고 제 설교가 보통 55분에서 1시간이거든요. 들으시잖아요. 왜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있지 않는 것을 살아낼 수 없어요. 내 상태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내 상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자각이 일어나요. 비교의 대상이 없는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지 어떻게 압니까? 본래 참 사람의 옷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본래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지으셨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가 얼마나 망가져 있고 뒤틀렸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각성이 없습니다. 왜? 크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지식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혼란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해요.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능력을 길러서 말씀을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는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은혜 필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오늘 설교 제가 제목 구절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씀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이 말씀은 영과 육의 불거래성과 불연속성을 가리킵니다. 영과 육의 불거래성과 불연속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과 육 사이에는 아무런 공동분모가 없다는 말이고, 죽었다 깨나도 육은 육이고 죽었다 깨나도 영은 영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드러내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냐? 성령의 일을 받을 만한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우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는 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주일 온종일 교회 가서 살고 그 많은 돈을 헌금하고 그러면서 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헐 굽신굽신 겸손하고 왜니 미친 사람도 안 있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의 상태에 처해 있는 한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천국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출생의 법칙을 따라 태어난 자연인은 지성은 어두워져 있고 의지는 죄악된 선택과 행동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성은 어두워져 있고 의지는 죄악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울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감정은 무질서합니다. 만나면 들쭉날쭉해요. 부침이 너무 많아서 그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럽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슨 심리치료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바꿀 수 있는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성자 예수님만 바꿀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만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대로 사람의 문제는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못났거나 못 배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성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영특합니까? 그런데 왜 사회는 계속 살기 어렵지요? 왜 요즘에 돈 150만 원 받는 일도 어렵습니까? 왜 헬조선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항상 소지품을 조심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계약을 할 때마다 항상 긴장의 끈을 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때문이죠. 왜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무슨 저희가 있지 않는가 왜 우리는 살펴야 되지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왜 앞에서는 어떤 말을 했다가 왜 돌아서면 다른 말을 하지요? 왜 그래서 뒤통수 맞았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종자 계량을 해도 손은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종자 계량을 해도 돼지의 습성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돼지는 자신이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자신이 누웠던 곳에 도로 가서 눕습니다. 자신이 누우는 똥과 오줌이 섞여있는 볏짚에다가 코를 비벼대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몸을 기대어 잠을 청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 더러운 습성을 못 벼려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한계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양질의 교육을 해도 보세요. 요즘에 높은 사람들 무슨 죄를 짓습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그런 고등 범죄는 하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여론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조작하고 문서를 조작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 배운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솜씨와 기술이 무슨 기여를 합니까? 차라리 그런 재주가 없었더라면 훨씬 더 나라가 편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유전공학을 통해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명석한 머리 그리고 송중기와 같은 그런 뛰어난 외모 그 다음에 뭐 근대 오종 경기 금메달리스트와 같은 그런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 유전공학을 통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 거듭남 중생을 새 창조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남을 새로 짓는 것에 비유해요. 새 창조를 말이죠. 첫 번째 창조에 비유하는데 새 창조는 첫 번째 창조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리라 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는 사실은 두 번째 창조의 예고편입니다.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혀 가능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 바로 첫 번째 창조예요. 그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셨죠.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빛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몸이 밝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남이 새로운 창조이기는 하지만 거듭난다고 해서 없던 본성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지거나 본래 그 사람의 영혼이 다른 영혼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엔진을 다른 차 엔진으로 갖다 얹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거듭남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본래 인격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반역이 일어나는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의지가 회복되어지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조율되지 못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소음만 나는데 조율을 딱 해놓고 연주하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과 의지와 지정의가 완전히 얽혀져 있었는데 이것이 풀어지고 새로워져서 본래 내어야 되는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중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해서 육적인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초자연적인 중생은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무를 망치로 만들 수 있지만 나무망치 있죠? 나무를 쇠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쇠를 나무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을 바위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얼음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물을 바위로는 못 만들어요. 육과 영 간의 불거래성, 불연속성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해서 거듭나는 방법 이외에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가 신약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만들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거듭남과 중생의 원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당연히 이 일을 알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가르침을 받았었어야 된다. 따라서 이 도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이 거듭남과 중생의 원리가 구약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타나요. 이삭의 출생이 그 좋은 증거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태어났습니까?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태어났습니다.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겼고 아브라함은 생식 불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어떻게 되었지요?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4장 21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하죠. 여종은 하갈이고 자유있는 여자는 누구죠? 사라죠. 그러면서 23절과 29절에서 여종에게서 난 아들 즉 이스마엘은 무엇을 따라 낳았다고 그러죠? 성경을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 즉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면서 29절에서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낳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전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랬죠. 이 말은 약속을 따라 난 자, 곧 성령으로 따라 난 자는 다 누구와 같은 자냐? 이삭과 같은 자라고 말해요. 이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위로부터 나는 중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신명기나 시편, 선지서에도 거듭남과 중생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는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이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라는 이사야 44장 3절 말씀 등등 선지서를 보면 물과 성료로 거듭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생할 때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속박으로부터 사람은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지성과 영혼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생하고 난 다음에 그 새로움의 증거를 드러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변화를 감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자,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집니다. 그러면 임신 한 3일 되었는데 알아챕니까? 힘들어요. 보통 한 2, 3주 정도는 좀 지나야 내가 혹시 아이를 가졌나? 인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 2, 3개월 정도 지나야 아이의 태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못해요.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처음에는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물체를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음을 감지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아이가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고 그냥 뭐 요리도 암송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아이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삶의 스타일, 방식이 이전에 그 아이를 생각하면 얘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영적인 일을 말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럴 때 아이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하고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는 빗나가지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인 중생도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출생해서 자라면 내가 아이를 가졌나 마다나 의심할 필요 없죠. 아이가 지금 나와서 자라고 있는데 내가 아이가 나를 가졌나 말았나 의심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성화를 분명히 드러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할 필요 없잖아요. 왜 우리가, 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중생했나 왜 그 질문을 항상 하게 되고 수련회만 하면 항상 그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이 늘 예전에 있었느냐. 그만큼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이 시대가 핍박의 시대고 자신이 믿는 바를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안 되는 시대라고 하면 아마 그런 질문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부진하거든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나 안다는 사람이나 뭐 비슷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봐도 뭐 유별나게 신자다운 삶의 내용을 드러내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저 뭐 손에 꼽고 뭐 이런 정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능력이 있나? 도대체 민다는 게 뭐지? 그러면서 점점 한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종교적 생활은 하긴 하지만 신앙에서는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연산교 교인들이 오랫동안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분들은 벌써 17년째 지금 접어들어서 말씀의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교인들 중에. 제가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한두 번 전한 건 아니에요.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듣고도 저는 영적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나요? 차라리 이런 내용들을 그냥 안 들으셨으면 못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자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변화되는 것은 거듭남과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실을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그저 좋은 옷 입히고 그저 학원 보내가지고 열심히 그냥 공부시켜서 그렇게 세상에 출세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구체적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모든 자연인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향성을 가지고 그 경향성을 따라 삽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소교의 경일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신의 기본적 전제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과 방식을 완전히 깡그리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집을 짓지요. 삶의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지면 새로운 의지와 생각과 새로운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세속적인 삶, 철저하게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고 하늘을 초점으로 삼고 살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된 본성을 따라 행했는데 거듭남 다음에는 자기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삶이 참 편했어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지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불편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런 색속성,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이런 것들만 추구할까? 왜 나는 그냥 깨면 왜 그 생각부터 먼저 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내용이 이런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배만 위한다 그 말이죠.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출세시킬까? 어떻게 하면 노후 보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는가? 생각은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살 수 있을까? 반면에 거듭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여러분들의 천국의 순례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위로부터 난 사람은 일정한 영역이 아니라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을 보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새가송금할 때 항상 그런 비유를 들거든요. 올챙이처럼 아이가 태어날 때 죄송한데요. 허리까지만 있다가 두 다리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지요? 작긴 하지만 성인이 갖고 있는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 사람이 중생했는가 중생하지 못했는가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시금석이 있다면 전인격적 삶의 변화가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거예요. 만약에 특정 부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다소 위축이 되기도 하고 다소 뒤로 물러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방향을 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지지부진하지 않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렇게 딱 보면 저분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는 반면에 거듭나지 못하거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수년 동안 지켜봐도 그 삶의 목적지가 뭔지를 살펴보면 항상 헷갈리는 거죠. 오늘날 보면 저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 것 같다가 오늘날 보면 또 전혀 아닌 것 같다가 헷갈리는 거죠. 특별히 중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지요? 죄 많은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까? 오늘 제가 하이델베르 유언도 배웠지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선함의 열매가 드러나요. 착함과 선함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부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지요? 코를 꿰어가지고 억지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시편 119편처럼 뚜렷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자주 나타나요? 주의 복과 주의 윤례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늘 즐거워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요. 그러면 선한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부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자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하이델베르크 교훈답 114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면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물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순종의 시작만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거듭난다고 해서 완전해진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다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자가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을 살도록 운명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한 신자가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는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또 하나는 영적인 일과 관계에서 뚜렷한 진보를 드러내면서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항상 자기를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일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거짓된 안정감 가운데서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조차 가진 것처럼 자랑하지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중생한 사람은요,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자기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안에 어떤 모종의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두 주간에 걸쳐서 니고데모와의 만남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시고 말씀 한번 새겨보세요. 거듭난 신자라면 자신의 거듭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혹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자신의 거듭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여 거듭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익한 시간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서 제가 언급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염려와 증오심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까? 교만은 점점 줄어들고 겸손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일, 설교를 듣는 일이 재미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식욕이 강해지고 있습니까?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아직 없어지지 않은 죄성과 죄의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항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혼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쉽고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들려오지 않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든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아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뚜렷한 증거가 아직은 드러나지 못했든지 그 둘 중에 어느 한 부분이겠죠. 그죠? 제일 위험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전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스테판 찬옥이 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번역한 부산의 손 목사님이 그 책 후기에다가 뒤에다가 저는 목사되고 6년 만에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합신에 들어가서 신자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자라는 게 뭔가를 알았어요. 아, 신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알았습니다. 비록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 꼭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깊숙이 간직하고 이런 거듭남의 도리와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단하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아서 온 가족이 영적인 이스라엘, 참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가족의 모임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말씀의 어떠함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영적 실상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감각을 가릴 수 없기에 오직 주께만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거듭나고 회심하고 중생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하늘을 초점으로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세상을 거스리고 자기나 있는 죄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서 모두 다 온 가족이 거듭난 신자로서 서로 위로하고 소통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교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함의 나라에 들어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극락의 즐거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